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부산에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4절에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끌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내년 신년 예배 때 그 우리 나눌 그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따로 시간을 내서 먼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나누고 이 바탕 하에 또 신년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대의 로마의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왕을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어마어마한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힘 있는 이런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 또한 그런 의미였어요. 와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막 부강하게 만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신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호감의 의미가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불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반역자들, 최고의 악한 사람들만 매다는 최고의 흉벌이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의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다음에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시키고 다윗의 왕권 이상으로 최고였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메시아래요. 메시아가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대요. 최고의 반역자나 그 다음이나 이 악한 사람들이 지는 그 형벌을 지시면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이 부담스러운 얘기죠. 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입장이나 헬라인 입장만큼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어떤 깊은 의미, 더 정확하게는 이 십자가가 자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어떤 답들이 오지 않으면 항상 십자가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로 잘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 십자가 그냥 한꺼번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훅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를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머리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신약 서적을 본다고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머리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다가와야 되거든요. 자, 먼저는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이 자리 임재해 계신 것이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듣고 이 예배와 같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 만물을 보세요. 조금만 깊이 보세요.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지구의 모든 백성들을 뭐 70억이나 되는 인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면서 그러실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발전된 슈퍼컴퓨터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컴퓨터 정도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은 중국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1km 밖에 있는 사람들도 CCTV로 잡아내는데 CCTV가 어느 정도 해상도가 밝냐면 1km 밖에 있는데 무슨 표정을 짓는지까지 잡아낸대요. CCTV가.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수천 명이 걸어오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수천 명이 누군지를 다 파악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파악을 한대. CCTV 한 대가. 그 CCTV가 중국 전체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슈퍼컴퓨터 한 대가 다 처리해냅니다. 뛰어난 컴퓨터도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더 적용되는 건 뭐냐면 그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섭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만물의 어떤 다스린 원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에 수십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원리 그대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리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하나님 놓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우리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그냥 지갈 길 가버리면 우리 몸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인류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눈 뜨고 보세요. 과일 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꽃을 보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 제가 이제 불신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박스 하나를 보여줘요. 박스 하나를 보여주고 이제 시계를 풀러가지고 시계 부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웬만큼 아니까 이게 부속이 한 수천 개 들어갈 겁니다. 시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이 수천 개 부속을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든다고 얘기했을 때 시계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확률은 있어요. 0.00000 이래가지고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한 1년쯤 흔들면 시계가 됩니까? 100년쯤 흔들면 시계는 됩니까? 100년쯤 흔들어도 시계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숙하냐면 이게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10억 년쯤 흔들면 시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가 됩니까? 10억 년, 100억 년, 영원히 흔들어도 시계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이 말도 안 되는 시계 하나도 우연이라게 없는데 반드시 설계자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교한 인간과 우주를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진화론은 그냥 일개의 설일 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화론의 주장대로 정확하게 어떤 되어지려면 10의 몇십 성분의 1만한 기적이 4번 일어나야 돼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모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모래알을 찾는 기적이 4번 일어나야지 진화론의 주장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더러운 것, 이상한 것, 세상적인 것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진실로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예컨대 십자가 같은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피로는 너무 삶을 살다 보니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일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예. 얼마나 힘든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디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아니면 좀 괜찮은 옷 하나 입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핍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돈이 결핍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왜 그러냐? 결핍의 상황을 본인이 인정하니까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 이러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심각한 결핍이 사실은 빠져 있는데 이 결핍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 죽게 되지만 돈 때문에 뭐 이렇게 지옥 가고 돈이 없어서 지옥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하면 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결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결핍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에게 부족하다는 거거든.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원수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원수 상태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죄라고 하는 부분들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큰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사람을 크게 망하게 했거나 아니면 사람을 굉장히 해롭게 했거나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았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가출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출의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가출한 청소년이 있다 칩시다. 이 가출한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출한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 속썩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어머니 속썩일 필요가 없어.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심부름 내가 안 들은 적도 없어요. 예. 어머니한테 속썩인 적도 없고, 뭐 어머니 걱정 끼치는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별만 뭐 이렇게 말대꾸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머니 심부름을 안 들은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 심부름을 시킨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뭔가 해코지 한 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떠나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고, 어머니 심부름 안 들으시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을 떠나서 가출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게 어머님한테 더 가슴에 대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철없는 아이가 이왕 내가 어머님을 안 보기 때문에 어머님 말을 안 듣는 이유도 없고 안 들은 경험도 없고 어머님을 속썩인 경험도 없고 난 없다. 왜 그러냐? 어째도 어머님하고 내가 옆에 안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아니면 뭐 속썩인 그런 경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더 치명적인 것이 어머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모른다고 얼마나 어리석은냔 말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불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데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더러운 데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몸으로 짓는 것, 모든 것들이 죄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한데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뭘 심각한 기준을 삼고 있냐면 육신적으로 내 죄가 많이 드러나느냐, 적게 드러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에게 큰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는 꽤 괜찮은 모범생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숯덩이는 연탄은 암만 닦아도 닦을수록 끔습니다. 본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주 착하게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 좀 세상에서 더럽게 살았던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해봐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결국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에 내가 기준 미달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갈 처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다가올 때에 그런 영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깨달아질 때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치 의사 앞에 서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어떤 하나씩 검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서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님의 죽으심이 더 이상 나하고 먼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답답하고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을 하는데 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십자가가 비밀이 아니거나 십자가가 감격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십자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서볼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나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의학이 좀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알아맞추는데 그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소시오패스가 보통은요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베풀다가 나중에 이제 돌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 감정이 1%도 안 실린대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소시오패스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난다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남들보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냐면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뭐가 중요합니까? 양심 앞에 서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된 상태에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전부 다 한 명도 예 없이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봐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다, 무슨 행동을 했다, 무슨 큰 사건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인가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실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죄의 어떤 범벅일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그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심판자리를 인도할 거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천국은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지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아니라니까. 사회적인 율법의 잣대로 내가 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진실로 본질이 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그 영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돈이 없는 상황에 많이 직면했을 때 돈의 필요를 절절하게 느끼듯이 영적인 결핍에 정말 우리가 부딪혀졌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상관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한 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갈급함으로 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나는 믿는다.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몸이 아픈데 심장병이 걸렸고 안에 암이 걸렸는데 반창고 붙이는 식이에요. 그건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셔서 내가 죄인인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런 죄인인데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는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대신 죽지 않으시니 안 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이라도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여질 때.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만큼은 비로소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장착이 되는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이건 그 전에 들었던 단순한 불신자 상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결국 내가 끌려갈 곳이 영원한 심판이구나.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레위기 17장을 보시면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이 피는 죄 없는 자의 피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죄 없는 자의 피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시적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짐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드린 거예요. 이게 한시적으로 완전한 자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죄 없는 자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상태로 오셔서 일평생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죄 없는 순결한 상태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모든 죄인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알았다면 우리 죄인은 뭐가 간절히 필요하냐면 죄 없는 완전한 자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말로 인정할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죄 없는 완전한 죄의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합니다. 우리 집도 한번 싹 다 돌고 갔습니다. 독감 걸리면 최근에는 그 약이 제일 괜찮은 약이 뭐 타미플루라고 합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먹이면 실제로 그 독감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효과가 있는데 내가 정말 독감이 걸렸다고 하면 딴 게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디에서든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 안 괜찮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완전한 자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 순결한 자의 피. 그 피 아니면 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죄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100% 순수하시고 100% 순결하시고 100% 완전하신 그분의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피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피를 드린 사건, 당신의 목숨을 드리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와 무관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간절히 그 피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십자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도는 원래 헬라어로 뭐가 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십자가의 로고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십자가의 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로고스는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뜻합니다. 어떤 이치 아니면 근거 아니면 또 이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원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걸 좀 의역하면 섭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성 아니면 십자가의 원리 아니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아니면 십자가의 어떤 영성, 십자가의 뭐 섭리 이런 식으로 다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원리, 십자가의 그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말씀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가 성육신을 입으실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육신을 입으신 것,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그분이 피를 흘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사건은 가히 창조 사건을 넘었을 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수고를 행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그분 행하신 모든 수고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많은 고등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보통은 종교적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의 그만큼의 합당한 수행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루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자기에게서 그런 수행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이처럼 회개망치가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정말로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뚫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맞고 오로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맞고 실제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피를 흘리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10억 년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과는 가히 비교 안 될 수 있는 비교가 감히 될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내가 수억 년을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위와 옆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는 겁니다. 이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이 없어요. 원리가 이 땅에 지구상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어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죄인은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 죄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합일됩니다. 그게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로 제물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방법이. 우리 주님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도 만족시키셨고 사랑도 만족시키신 사건이. 그래서 십자가는 그 의미를 두고 볼 때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냥 막 죄짓고 있는데 3일째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죠. 저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법대로 얘기하면 저들은 죽어야 돼요. 저들을 죽여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자녀로 만드셨으니까 너무 사랑하시거든.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죽이셔야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육신 몸을 입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신비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호 내주 상호 침투의 관계로 계십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어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일체의 관계는 단 한 번도 브로큰 깨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안에서 가장 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이 충격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 그걸 가지고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런 사건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버리시고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그것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역사적인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십자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그런 수고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건이고 그 결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나와지는 사건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신이라고 하는데 반역자와 가장 취약의 죄수가 겪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분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헬라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로마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자기 나라를 극하게 부흥시켜야 될 그 사람이 십자가 달린 그분이 이 신명기에 보니까 십자가 달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십자가 지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십자가하고 자기하고 이게 매치를 안 시키는 것이 은밀하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는 항상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 정말 자기가 깊이 있게 죄인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항상 멀리 있는 얘기예요. 십자가. 하지만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십자가의 피를 요구한다.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의 피 아니면 그 피 아니면 우리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답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나 안에 흘러야지 그 피가 나에게 들어와야지 내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지신 사건이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일 수밖에 없고 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고 십자가는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고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또 십자가는 뭘 예표하냐면 독생자 입장에서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철저한 낮아짐과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은 똑같은 기회를 줬지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죽으심으로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짐이고 이 땅에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이고 십자가는 낮아지심입니다. 십자가는 또 고난이고 죽음이죠. 말 그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셔야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살리심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주께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뭘 해결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추함과 저주와 심판 이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그 십자가로 철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철폐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만남을 넘어서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자면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라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그 십자가 안에서 나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방이며 생명이며 자유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조금씩 보세요. 십자가 뭐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부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 최고의 사건이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신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죽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은 너무 높으신 그리고 그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막 자기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많은 덕을 쌓고 이래야지 그 신에 이르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등 종교의 모든 차원들을 다 철폐를 시켜버리고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믿으면 믿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너희는 참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신약 3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과 비견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배경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와 비교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이것 말고 내가 얘기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러냐? 이것만큼 큰 신비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많이 들었지만 항상 내 가슴 속에서 그게 스며들기보다는 머리 위에서 알겠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입니다. 이건 키입니다. 독감에 걸려본 사람이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난주가 저희가 그랬거든요. 주일날 애가 아팠어. 주일날 애가 아프니까 뭐 응급실 가든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 찾아 계속 헤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애 이렇게 먹이니까 이게 떨어지더라고. 그 병 걸린 아이를 둔 사람이 자기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저만큼 있다. 안 갈 사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이 사실 그대로 그 진단 앞에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너희가 너희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 많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죄의 해결한 유일한 길은 완전한 자의 피, 순결한 자의 피, 죄 없는 자의 피 아니면 해결 안 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 죄의 대가는 영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대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피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드리신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리신 겁니다. 그 생명, 그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건져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면 내가 비로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피종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인 일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수십 년 교회를 다녀본단들 우리는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요. 그 피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피를 간절히 원하는 내가 너무나 결핍되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신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의 죽으심이 나를 살렸구나.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롭게 됐구나. 그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주어졌구나. 그의 죽으심만,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는 뿐이구나. 그 죽으심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그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구나. 낮아지셨구나. 죽으셨구나.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럼 네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죽어지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부딪혔다고 할 때 여전히 고개 뻣뻣하면서 세상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직 한다는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일을 우리 인생 동안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죽으려고 하고 이게 십자가를 이해한 자의 삶이요. 십자가 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손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는 삶을 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전 세계의 어떤 역사들 볼 때는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쿠바의 보고를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겨우 뭐가 없어가지고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허덕허덕하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이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아니면 그가 아니면 비밀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그의 피를 요구하고 우리의 죄는 그의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 지는 삶을 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처럼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시겠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낮아지고 기쁜 마음으로 숨기고 기쁜 마음으로 죽는 자리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이 십자가가 훅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십자가 지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눈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